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 42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우리 소학도에 있는 안드레 혹은 안드레아, 안드레의 집 아주 예쁘죠. 네, 바닷가에 있고 생각나시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안드레 사도의 일생, 그가 걸어갔던 길을 한번 같이 추적하겠습니다. 안드레에게 우리가 별명을 붙일 수가 있다면 한 영혼 비전의 사람, 혹은 한 영혼 비전의 전도자, 뭐 이런 별명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중을 향해서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스피치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1대1에 강한 사람,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설득하는 일에 훨씬 더 강한 사람. 안드레는 후자 편이죠. 네. 그래서 한 영혼 비전의 사람. 우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혹은 사도로서 출발을 하게 되었는지, 자, 우리가 이미 베드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뭐예요? 형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베드로의 동생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도 사실은 동양이에요. 동양 문화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쓸 때 언제나 연장자를 먼저 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안드레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형제, 베드로의 동생이었을 것이고, 갈릴리 베세다 출신. 그리고 베드로가 어부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드레도 뭐예요? 어부였겠죠. 예. 그물을 던져 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본래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지만 그들이 성장했던,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성장했던 타운은 가버나움, 카페르나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가버나움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계신가요? 성지순례. 네. 그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의 가버나움 타운에 가면 앞에 타운 앞에 이런 간판이 붙어 있어요. 타운 오브 지저스. 네. 예수님의 타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집중적으로 많은 사역을 하신 곳. 그 가버나움 안에서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성장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도 하시고 또 병자도 고치시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신 후에 야고보 요한과 함께 회당에서 나와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회당 바로 옆에 아마 안드레의 집, 베드로 형제의 집이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지금 가버나움에 가보시면 회당 터가 있고요. 바로 옆에, 그렇죠? 바로 옆에 베드로의 집, 안드레의 집이 바로 그 옆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모두 당시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요한, 침례요한의 메시지를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네. 그 말씀을 듣고 네. 안드레다든지 혹은 사도 요한이라든지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기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자기 형제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소식을 이제 전하게 되죠. 자, 그러자 이제 당연히 이 안드레라든지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에 이어서 베드로도 이제 나중에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뭐냐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를 보고 두 제자라고 그랬어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마도 안드레였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가 뭘 원하지? 왜 나를 따라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 또 한 사람 아마 사도 요한이었을 거예요. 랍비여 어디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랍비여 어디 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사시는 집을 알고 싶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스치고 지나가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저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면 내가 저분을 좀 한동안은 계속 만나고 싶다. 네.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싶다. 그래서 사시는 주택을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어디 사시죠? 분당 어느 동네에 사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드레하고 예수님의 만남이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한의 설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아 예수님이 정말 나를 죄에서 건지실, 속죄하실 구세주로구나. 이것을 아마 믿게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바로 계속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갔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이 잡힌 세례 요한인데요. 침례 요한이 잡히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요.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아직도 안드레나 혹은 베드로가 계속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도전을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정말 이제 너희들이 나를 정말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너희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어부로 물고기만 당신들은 잡을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전도자로 어부로 내가 사용하고 싶다. 이 말씀을 듣고 안드레와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게 본격적인 이제 소명의 시작, 사역의 시작. 이제 네. 전에도 이제 메시지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이제 정말 이제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소명의 인생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을 이제 계속적으로 따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먼저 믿었어요. 그리고 안드레가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 네. 근데 꼭 뭐 이름의 뜻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설명하진 않지만,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안드레가 남자답다. 뭐 이런 뜻이에요. 남자답다. 네. 그러니까, 먼저 용감하게 예수님 만나고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어요. 하지만 남자다우면서도 이 안드레는 좀 아주 그 소심한 그러면서도 디테일한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많은 사람 모아놓고 연설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스타일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그 멘토링이란 단어를 많이 말하잖아요. 멘토링, 코칭. 안드레는 그런데 더 강한 사람이에요. 대중 설교, 대중 스피치보다는 멘토링에 강한 사람. 그래서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 누가 누구를?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왔다. 나는 여기서 정확하게 이것이 개인 전도의 정의라고 생각해요. 개인 전도가 뭐냐? 한 영혼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오는 것. 이게 바로 개인 전도란 말이죠. 한 영혼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오는 것. 그 안드레의 사건을 복음서에서 계속 추적하다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또 안드레가 나와요. 그때 헬라인 몇 사람이, 헬라인이니까 그리스 사람이죠. 유태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의 제아들을 찾아와요. 근데 제일 먼저 이 헬라인 몇 사람이 만난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근데 빌립이 그냥 바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드레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비서실장 같은 예수님의 곁에 아주 접근이 쉬웠던 사람이 안드레가 아니었을까. 또 안드레가 제일 많이 나오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인상을 심는 장면은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장면이에요. 그때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누구 하나를 발견했어요. 한 어린아이를. 그 어린아이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오병이어를. 그 발견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디테일에 강하다. 전체보다도 디테일에 강하고, 네. 그래서 그 어린아이로 하여금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멘토링 사역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영향은 적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해서 한꺼번에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다? 안드레 때문이다. 우리가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 무디라는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나 무디를 예, 전도를 했던 사람은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네. 우린 잘 모르죠. 에드워드 킴볼. 네, 에드워드 킴볼이 없었으면 무디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는 몇 사람을 상대해서 몇 사람에게 집중하는 성격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안드레의 일생을 추적하다 보면 그가 어디까지 가느냐면 나중에 전도하러 러시아를 가요. 스코틀랜드도 가요. 그리스까지 가고. 그래서 그쪽에는 기독교의 3대 분파 가운데 정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오르토독스. 그러니까 러시아와 스코틀랜드와 그리스 정교회의 수호 성인이 바로 안드레예요. 그것은 그런 나라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안드레도 순교를 하는데 그리스에서 총독의 부인하고 동생에게 전도를 해요. 총독이 화가 났어. 내 아내와 내 동생을 이상한 교를 믿게 만들었다. 그래서 처형을 합니다. 처형을 하는데 이렇게 X자형에서 순교를 해요. 그래서 X자형의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X자라는 것은 X가 아니라 히라보에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마침내 그리스까지 영향을 끼치고 무리오라는 크리스천 화가가 그 마지막 안드레의 순교 장면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 안드레가 여기서 죽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한 소년이 울고 있어요. 이 소년이 누구냐면 오병이어 때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갖다 예수님께 바쳤던 소년의 이야기. 그래서 안드레는 대중을 상대로 한 사역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큰 영향,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영향을 남겼던 사도, 그게 바로 안드레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안드레의 이야기 드렸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안드레에 이어서 야고보 이야기까지 오늘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야고보 이야기. 사도 야고보. 네.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별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열정의 사도. 한번 해보실까요? 열정의 사도. 목소리에 열정이 많이 없네요. 열정의 사도.
열정의 사도.
네. 자, 야고보가 사도로서,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 마가복음 1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이 말씀 가운데 야고보에 대한 몇 가지 정보, 인포메이션이 나오죠. 우선 세베대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거꾸로 야고보의 아버지는 세베대였다.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야고보에게 형제가 있었다. 형제가 요한이었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다. 그들도 뱃사람이었다. 배에서 일하고 있었다.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물만 싣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배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배가 이 가족에게 속한 배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난한 어부가 아니라 이 집은 배도 소유하고 있는 어느 정도 가세가 넉넉한 그런 어부였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냐면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에 보시면 그물을 수선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품꾼들과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뭘 쓰고 있었다? 품꾼들, 하인들을 고용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좀 가세가 넉넉한 집안이었었다 알 수 있고요.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읽으시다가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혹은 다른 제자 그러면 사도 요한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을 쓸 수가 없어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다른 제자가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 이건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 네. 그러니까 그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들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면 굉장히 그 이스라엘에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큰 영향을 끼치는 그리고 로마는 정략적으로 대제사장하고 친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영향력도 있었던 요한하고 뭐예요? 야고보하고 뭡니까? 형제니까. 그러니까 이 집안이 그냥 고기 몇 마리 낚아서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 가난한 어부는 아니었다. 상당히 영향력 있는 집안의 어부였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자, 그들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야고보 요한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먼저 예수님 만나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안드레와 베드로였죠. 안드레와 베드로가 뭐예요? 그들의 직업도. 어부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도 뭐예요? 어부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안드레와 베드로가 어부로서 먼저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부로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요. 뭐 그 당시에 그들이 다 갈릴리에 살았는데 갈릴리가 큰 곳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은 형제들은 서로 잘 알고 있었다. 그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 이게 형제예요.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들에 관해서 우리가 그들의 캐릭터, 성격에 대해서 성경에서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형제들 계시죠? 형제들. 근데 형제들이 이제 두 형제를 생각할 때 형제가 형제인데 너무 다르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야 형제가 똑같아.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형제들도.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의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네. 베드로는 대중을 상대로 설교하는 나중에 설교자. 근데 안드레는 하나씩 하나씩 디테일에게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역을 했단 말이죠. 달랐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너무 달라요. 형제지만. 근데 지금 말하려고 하는 야고보와 그 다음에 요한 형제는 너무 같은 거예요. 형제가 똑같아.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세트로 움직여요. 세트로. 자,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자, 예수님이 이 형제에게 즉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주세요. 아, 형제에게 똑같이 둘 중에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두 사람에게 꼭 같은 별명을 주세요. 보아너게. 성경에서 읽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보아너게. 그 뜻이 아 우레의 아들. 네 그렇습니다.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국말로 좀 바꾸자면 천둥벼락의 아들. 그 왜 형제에게 이런 별명을 똑같이 주었을까요? 성질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벼락 같은 성질. 네. 아마 이런 성질을 가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의 에피소드를 복음서에서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가시다가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시게 됩니다. 사마리아 마을을 거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괄세해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또 잘 와서 뭘 이렇게 음식 대접도 안 하고 이제 그걸 보고 옆에 있었던 야고보 요한 형제가 열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시면 선생님 불을 명하여 이들을 다 없애버립시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들을 다 태워버리죠. 네, 그러니까 벼락을 내려서 이들을 다 처치해버리시죠. 이런 인간들 이렇게 메시아도 몰라보고 그리스도도 몰라보는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형제가 그랬단 말이죠. 이제 별명이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별명을 붙일 때는 좀 비슷한 별명을 붙이잖아요. 그 사람의 성질이나 성격에 부합하는 그런 별명을 붙이잖아요. 네.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도로서 성숙해 가는가. 이런 감정적인 사람들, 이런 열정적인 사람들이 성숙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다. 또 어렵다. 투표에서 결정해요. 아니, 일시적으로는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냄비처럼 끓어오를 수가 있어. 근데 또 냄비는 어때요? 식어버릴 수도 있잖아. 이게 문제예요. 감정적인 사람의 문제는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또 등장해요.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예수님 앞에 선생님이 메시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때 그때 저희 형제를 한 사람은 선생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시죠 라고 로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머니가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치맛바람의 원조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너희들만 그 메시아 양쪽 자리에 앉아버리면 우리는 뭐란 말이야. 나머지 열 제자가 뭐예요? 화를 냈다 그랬어요. 성경에. 화를 내거늘 그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형제의 성격이 이해가 잘 가시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그 자리를 앉기를 원한다면 할 일이 있다. 내가 받는 잔을 너희도 마셔야 한다. 고난의 잔을. 고난의 세례를 너희들도 받아야 된다.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면 먼저 뭐예요? 고난이 필요하다. 이것은 소위 신앙의 성숙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암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이는 성숙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형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고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이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신앙 성장에 있어서는 특별히 열정적이고 감정적인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고난, 또 하나는 성령의 아주 치열한 간섭. 그것을 통해서 이 감정적인 사람들이 빚어져요. 만들어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의 인간적 야망이 아닌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네. 자, 그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죽느냐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열두 사도 가운데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과 늘 가까이 다니시던 세 제자가 있죠. 이걸 이너서클. 형성했던 세 제자 누구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네. 네. 이 세 제자들만 데리고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시는 때가 많았어요. 네. 세 제자들 이외에는 다른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한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을 부활시킬 때, 살리실 때 거기 세 제자밖에 없었어요. 저분이 부활의 능력도 있네. 이건 세 제자만 그걸 봤을 거예요. 또 변화산상의 체험. 주님이 놀랍게 변할 때,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등장할 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거기 야고보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야고보가 있었어요. 요한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그들의 생애를 주님 앞에 유감없이 드리기에 주저함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어디까지 가느냐, 야고보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건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네, 스페인까지 가요. 스페인, 네. 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현재 스페인에 가면 카톨릭 교회예요. 대부분 다 천주교인데, 그 스페인 카톨릭, 로마 카톨릭의 수호 성인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스페인 많이 가죠. 지금 코로나라 못 가지만, 많이 스페인. 왜 갑니까, 스페인? 뭐 하러 가요? 예? 네? 그 순례를 뭐라고 불러요? 예? 스페인에 산티아고 가잖아요. 산티아고 순례길. 비산테오 순례길의 마지막에 있는 교회당이 야고보를 수호성인으로 삼고 있는 교회당이에요. 거기 가서 꼴이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야고보의 상징으로 조가비를 썼어요. 조가비. 순례자들이 조가비 같은 거 그런 걸로 표시를 하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단 말이죠. 그러나 스페인에서 죽진 않습니다. 거기서 잠시 전도를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요.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거기서 우리가 야고보 사도의 마지막 최후의 증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더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아니라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야고보를. 헤롯이 그렇게 했다. 근데 사실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서 헤롯도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있어요. 그러나 헤롯 왕의 가계에 그 다음에 그 또 아들들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갈라져요. 근데 여기서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가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지금 유태 전체에서 예루살렘에서 확대되는 것을 보고, 네. 그랬을 때 담대한 죽음으로 자기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예요.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자, 그때 헤롯 아그리빠라는 이 유대인, 이 거기서 다스리고 있던 이 왕은 야심이 있었는데 자기가 로마 황제의 호의를 얻어서 계속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거기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에게 좋은 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많이 아부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이 누구냐면 예수였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야고보를 처형한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유태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네. 그래서 야고보를 처형합니다. 그런데 그 처형 장면에 이런 역사적 전승이 남아 있어요. 야고보가 처형당하는 모습을 지금 계속 이제 신문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그를 처형하는 결정적 순간에 가기까지 옆에서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던 관리 한 사람이 있었어. 관리가 갑자기 손을 들고, 저도 나사렛 예수를 믿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말로 말하면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나도 크리스천이라고. 왜냐하면 야고보가 그 핍박을 받고 죽음 앞에 서 있으면서도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헤롯 아그리빠 왕이 오히려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자기 양심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나도 크리스천이라고. 나를 같이 죽여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관리였던 사람 크리스천으로서 야고보와 함께 순교를 하게 돼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야고보가 곁에 더불어 함께 순교하는 그에게 형제여, 나의 형제여,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주님이 그대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를, 이 평화를 주시기를 이러면서 두 사람이 함께 순교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적 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별명처럼 그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했죠. 중간에 잠시 자기의 야심 때문에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결국 열정을 비전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열정을 드렸던 사도, 열정의 사도 누구예요? 야고보. 네. 야고보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책을 두 번 읽긴 했습니다, 목사님.
어유, 두 번씩이나 읽으셨어요, 네. 이 책을.
오늘 또 두 번 읽고 왔는데도 또 강의가 재밌고 또 또 다시 한번 그분들을 생각할 때 야고보나 또 안드레 그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동방 정교의 뭐 소성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또 그분의 영향력이 그렇게 스코틀랜드나 러시아 이렇게까지 끼쳤다는 것도 참 왠지 고마운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구약 때는 족보상 우리 이제 혈연도 있는 열두 지파가 되어 있는데 열두 제자는 이제 가롯 유다가 이렇게 배신함으로써 이제 마띠아를 채워넣는데 우리가 처음 야고보가 이제 순결당했는데 이쪽은 뭐 지파하고 상관없이 그 열두 사도는 그 이제 순결당하면 이제 다시는 채워지지는 않은 거였는지 계속 그 열두 그 사도는 그냥 끝까지 열두 사도의 지위를 지켰는지 아니면 또 이제 한 분이 순교하면 또 다른 또 제자를 더 세우는 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학급에서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공부를 할 때 반장을 세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반장에만 관심 있는 건 아니죠. 네, 반장에게 심부름도 많이 시키고 또 반장 보고 나와서 대표로 이 문제 풀어보라고 그러고 그러나 그것은 반장 하나를 향한 관심이 아니라 반장하고 대화하면서 학급 모든 학생들 보고 잘 보라고. 열두 제자는 샘플이죠. 네, 그들을 통해서 다른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또 어떻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샘플로 뽑혀 나온 것이지 그 열두 제자는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제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도란 단어가 중요한 것이 사도는 보내심을 받는 모든 사람들. 예, 선교사하고 사도하고 뜻이 같아요. 예,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든 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사도가 될 수
그럼요.
있죠. 예.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좀 형제에 대한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좀 다른 모습이었다면 또 야고보와 요한이 비슷한 성향을 가졌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보면은 이남사녀 중에 제가 막내인데 저는 큰 언니랑 굉장히 반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형제 목사님의 형제는 어떤 모습인지 좀 강의 들으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목사님. 네, 어렵죠 질문.
괜찮아요. 제가 형제가 좀 많아요. 동생 제가 7남매인데 제가 장남이거든요. 근데 우리 형제들도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한 절반은 다 이과 계통이에요. 이과 계통.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수의사셨거든요. 수의사.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의사계통에. 근데 제 막내 동생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전북대학에서 화학과 교수예요. 효과. 또 제 여동생 하나가 엑스레이 계통에 그런 간호학을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이공계통이지. 근데 나머지는 또 뭐냐면 굉장히 문과적인 기질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약간 문과적인 문학적인 기질이 있잖아요. 동생 가운데 시 쓰는 동생도 있고 그쪽은 다 또 문과예요. 다 그쪽은 다 문과예요. 그래서 그 형제라도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세상이 다 똑같으면 재미가 없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배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같기 때문에 또 힘을 합해서 일하기도 좋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이고 조화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느 형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칭찬을 많이 받을 것 같은가요?
그건 모르겠어. 그건 봐야지. 하나님 앞에. 나는 나는 사실 목사하면서 교인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을 하나도 받지 못할 확신이 있어요, 저는. 예, 그래서 거기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한 것도 저는 감사하고 그럴 사람이고 이 땅에서 너무 부족한 것도 많고 그래서 야단만 안 맞고 거기 설 수 있으면 저는 감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열두 사도 이야기마당 함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선배 사도들이 걸었던 그 길, 안드레의 길, 야고보의 길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모든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평생 주님의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오늘 이 시대의 제자들, 이 시대의 사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